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봄 방학 잘 지내셨나요? 많이들 쉬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네, 저도 많이 쉬고 또 가든 일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어리 브리지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진정한 교제를 공부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이 이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형제 자매가 필요할 때 언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물질을 사도들에게 주어 사도들이 필요한 성도들을 도와주게 하였죠.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성도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였다가 주기적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이 헌금에서 전임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월급이 올라가면 연보도 올라가고 또 이익금이 줄어들면 연보도 줄어들겠죠. 만약 직장을 잃었다면 연보를 드릴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싶을 때 정기적인 헌금에서 빼는 것이 아니죠. 빼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를 줄여서 선교사님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임 사역자들을 지원하며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교제에서 지나치기 쉬운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구절에서 참여함이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더 친밀히 알기 원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를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하지를 못하죠. 바울은 왜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10장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개요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친교, 세 번째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싸움에서 오는 고난,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고난 자체를 위해서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는데요.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를 간절히 원하도록 작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어떤 고난도 받을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서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적들이, 원수들이 그들의 증오와 분노를 그리스도께 가한 상처와 십자가의 사형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증오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자신이 채우고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진실로 고난을 환영하고 즐거워했어요. 바울의 이 태도는 오늘날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은 낯설기만 하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주저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 풍성한 삶, 복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있을 복, 하늘나라에서 있을 풍요한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행복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행복한 삶을 먼저 추구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어디서 받습니까? 예, 하늘나라에서 마침내 우리가 영화로움을 입음으로써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고난 중의 친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녀들이 홀로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Legacy Standard Bible에 보면 Such as is common to man. 이 말씀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이에요.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서럽고 슬픈 이유는 나 혼자만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든 현재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지나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매님들이 풋프린트라는 시를 보신 적이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간 후에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동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기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신이 고난을 겪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시를 자매님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의 보편적인 간증은 그들이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구의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해하거나 그 가치를 깨닫기가 어렵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진정으로 경험한 이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예 책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택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걸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의 간증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모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보고에 의하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에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1세기와 같은 고난과는 달리 서구의 신자들은 박해를 덜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적응하여서 세상을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은 어떤 형태로든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든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상실한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그리스도 편에 섰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바울이 원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고난받게 되면 그 고난받는다는 것이 특권임을 알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보다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존심이 상한 분노가 생기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받는 이유가 단지 복음 자체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고 또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없죠. 불신자들에게 불쾌한 것이 복음 메시지 자체이어야지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강압적인 태도나 논쟁하는 식으로 하여서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일으키고 거부를 당하면 그리스도와의 고난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신의 태도인지 복음의 성격 때문인지를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만일 자매님들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구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특권을 기뻐해야 하겠죠. 그러면 오늘날 고난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이 고난의 교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죠. 바울이 핍박한 것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지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그 고난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본 것은 바울이 겪는 고난에 동역자로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라,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었죠. 디모데, 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레오 총독에게 고소했다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분풀이를 바울을 환영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끌어다가 법정 앞에서 때리고 구타했죠. 그리고 우리 기억에 남았던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받고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고 또 로마의 감옥까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 바울과 교제를 가졌으며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너무도 그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동일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지체들의 상처와 고통이 가족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가족과 같은 사랑을 보여야 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혈육을 나눈 가족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넣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한 가족처럼 친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는 비행기 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기쁘죠. 기쁘고 서로 나누고 싶고 그런 이유가 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어리 브리지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예를 들으셨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준이며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 이걸 누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을 향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를 가족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박해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과의 고통에 참여하는 교제의 기도는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가 없죠. 자매님들, 남편이 또 자식이 부모님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고 고통받는 우리 부모, 자식, 남편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형제 자매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부터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만난 적이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만난 적이 없는 신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면은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그룹이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나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움도 주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오는 고난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죄가 우리나 우리 가족,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해드린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낙태를 사회적인 범죄로 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살인으로 봅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아기들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비인간적인 그 행동에만 초점을 두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아기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피 우셨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죄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죠. 마땅히 했어야 할 말을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또는 속상해합니다. 아니면 남을 탓하죠. 이런 반응들은 자기중심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근심에 참여하게 되며 결국 작게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만큼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어요. 첫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고난이 없이는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지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와 싸움에서 오는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죄를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배웠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시는 우리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